자, 이 시간에는 조직신학 강의 28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슬픈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적 있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을 성령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 안에 세 분의 뚜렷이 서로 다른 그런 인격체가 계시잖아요. 구약성경, 이거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서에 여기 오셔서 예수님, 이 아들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고, 사실은 이 교회 시대는 어느 면에서 성령님의 시대예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나 착각을 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조차, 그것조차도 내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이와 같은 그 마귀의 불길이 지금 타올라서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럼 왜 그래요?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 공부가 뭐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공부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구약에 한 100차례 정도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 261구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홀리 고스트, 그 다음에 더 스피릿 할때더 스피릿의 S가 크게 돼 있는 이와 같은 그 스피릿, 이런 식으로 돼서 약 261구절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만 가서 보면 복음서에 56회, 사도행전에 57회, 사도 바울의 서신에 112회, 나머지에 36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신약성경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서신서, 여기 가서 보시면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된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거든요. 이 둘은 역사서예요.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졌다가 어떻게 연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AD 약 60년 정도까지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는 교회가 형성이 돼서 그렇죠? 말 그대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어떤 책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근데 이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이 서신서에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령님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성령님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성령님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힘, 에너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람 뭐 이런 기운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내주하며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두 말씀에 이제 증언이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누구하고 상관이 있느냐,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을 줘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가서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 누구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나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말씀이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천지 창조의 그러한 이 창조사에게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도 누가 관여를 하시느냐, 창세기 1장 2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관여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사실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두 가지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속하는 거. 사람 구속하는데도 성령님이 깊이 관여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성경을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구속사역을, 내가 이 구속사역을 한다, 누구든지 이 구속사역에 참여할 사람은 마음대로 오라고 지금 성령님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성령님이 먼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오는 게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영어로 person이라는 겁니다. person. person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존재라야 돼요. 그래야 인격체예요. 또 감성이 있어야 돼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격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할 때 성령, 영이라고 하는 거 푸뉴마 이렇게도 있는데 푸뉴마는 많은 경우에 중성이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중성인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 그래요? 히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 히는 뭐예요? 그분.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히로 표현하고 있지 잇으로 표현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잇. 잇이 아니라 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히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히로 표현하고 있고 성령님도 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 그 무슨 얘기예요? 남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성, 그분, 그다음 인격체라고 이제 여러분 나무를 희로 표현할 사람이 있어요? 나무, 개는 희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무슨 얘기? 인격체만 우리가 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희 히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쓸 때도 후로 후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보시고 그럼 성령님이 인격체니까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첫째 성령님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마인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인드. 그 다음에 34절에도 가서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쭉 이제 나오면서 이 성령님이 이 구절이 좀 틀린 것 같네요.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8장 27절에는 분명하게 성령님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은 그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 선물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걸 누가 나눠주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그들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아시겠죠? 금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구절 지나서 16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가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안 된다고 막으시고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어디에 지금 진출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생기는 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 29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그세 명절 중에 하나 이제 명절 지키고 내려가는 중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건지 알지 못해가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빨리 저 가자로 가는 그런 사막에 내려가서 저 병거에 합류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런 그 속된 것, 이런 거 잡아먹는 거, 뭐 이런 환상을 본 이후에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해서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오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를 따라서 가라고 해서 요파에 있던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에게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에도 성령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1장, 2장, 3장 특별히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 계시록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2장 예를 들어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한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15장 30절, 계시록 3장 19절에 2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아들의 사랑도 받고 성령님의 사랑도 받는다. 아버지의 사랑은 요한복음 14장 21절, 16장 27절, 아들의 사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을 쫓아가게 될 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 괴로움을 받는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6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그 성도들 위해서 신음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려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서 보니까 성령님은 인격체구나.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면 에너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휘발유가 이런 일을 하냐고. 이게 에너지, 이거 핵폭탄 뭐 만들고 하는 거 에너지가 이런 일을 해요? 못하죠.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인격체,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말도 하고 생각도 하시고 살피기도 하시고, 그렇죠? 허용하기도 하시고 금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랑하기도 하시고 괴로워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첫째, 성령님은 인격체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또 로마서 1장 4절, 마태복음 12장 32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또 로마서 8장 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15장 30,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히브리서 9장 14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가서 보시면 우리 성령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는 겁니다. 무소부재.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한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여기 인천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다 계세요. 무소부재. 또 어디도 계세요? 저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둘째 하늘에도 계시고, 땅 아래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그렇죠? 심지어 저 아래 땅속에 지하세계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다 계세요. 어디든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일에서 성령님이 전능하신 그런 분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 했더니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거 자기 머리에 외워둔 거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맞죠?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다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였도다.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5장에서 예,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했으니까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지금 분명하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가 저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그래 아들은 여기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비둘기 같이 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예, 말씀하신 성령님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도 가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20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온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같으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고딕체로 돼 있죠? 맞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고린도 후서 13장 맨 끝장에도 가서 보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 축도할 때 사용하는 그 구절 가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님 그래서 이 세 분이 동등하게 같이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 안에 있는 나그네들과 성도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거 확실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가 그 일에 연합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이제 가서 보시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의 이름이나 호칭이 나오는데 총 몇 가지가 있냐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대부분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운행하시니라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 같은 얘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가서 보니까 영원하신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가서 보니까 진리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 가서 보니까 은혜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영광의 영 그 다음 로마서 8장 2절 계시록 11장 11절 가서 보니까 생명의 영 그러니까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이 성령님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 등을 가서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약속의 영 로마서 8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분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를 삼아주시는 양자 삼으시는 영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함의 원천이 된다고 해서 거룩함의 영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가서 보면 믿음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이름과 이 호칭만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봐도 아 성령님은 대충 이런 거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예,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죠? 예, 양자 삼아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심지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내용을 그분의 호칭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 몇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총 8가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 꼭 8가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32절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보였죠? 그러니까 비둘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 얘기할 때는 일단 비둘기가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 가서 보시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성령님은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성령님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 이후. 이후죠. 뭐 이건 뭐 얘기 하나만 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주어진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 1서 2장 20절, 요거 요한 1서 2장 20절 이 내용을 가서 보시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27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을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이와 같은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때는 목사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면에서 이럴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지 여기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노벨상 학자가 지금 와서 이 예배당에 섰어요. 설교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해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목사가 섰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사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려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놓고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제 영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저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대언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중보기도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년왕국의 때, 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상속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 다스릴 때도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또 다른 상징은 뭐냐? 봉인이에요. 봉인. 봉인. 봉인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등기 우편이나 이런 걸 보낼 때, 아니면 택배나 이런 거 보낼 때 둘둘 싸갖고 완전히 한 다음에 이 인을 뻥 찍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남이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게 만드는 게 봉인이에요. 봉인. 그 옛날에는 특히 봉인이 많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루마리 편지를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둘둘둘 다 싼 다음에 맨 끝에도 이렇게 인을 하나 해서 꽝 붙여놓으면, 그럼 이게 인이 찢어져 있으면 뭐예요? 이건 누가 열어본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고도 돌을 갖다 굴려놓고 어떻게 해서 돌에다 봉인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봉인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옮겼으면 봉인이 찢어지는 거죠. 이게 봉인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봉인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들어오면 성령님이 완전히 봉인을 해버리니까 봉인. 아시겠습니까? 봉인.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이거를 빼앗아 갈 수가 없네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니까 제대로 구원만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하고 이거 이러면 참 안타깝죠. 이거 성령님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성령님 하나님인데 구원을 잃어버리려면 성령님 치우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갖고 인을 부수고 그러고선 꺼내야지. 그래야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봉인하는 겁니다. 봉인. 여기서 봉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내 거다. 소유물. 소유물의 봉인을 빵 찍는 거예요. 거래가 끝났다 할 봉인을 빵 찍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안전하다 할 때 봉인을 빵 찍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다 할 때 봉인을 빵 찍는 겁니다. 이건 가치 있는 거다 할 때 봉인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권위가 있는 거다 할 때 봉인을 찍는 거예요. 왕의 봉인을 찍는 겁니다. 이런 게 봉인의 의미인데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의 삶에서. 자, 그다음에 성령님은 바람과 비슷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바람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군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곳에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사람이 이렇게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어때요? 느끼는데 그게 남쪽에서 하는 북쪽 그거 알 사람은 어디 있어요? 빙빙 돌다 하여튼 여기서 오는 건데 성령님도 그렇다. 이런 의미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인용해갖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2장 1절에서 2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이걸 가지고 성령님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여기에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바람 없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거지 바람 없었습니다, 그날. 맞습니까? 예. 불 있었어요, 없었어요?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자, 그날 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거 오순절 은사주의 한 사람들이 그날 뭐 바람이 있고 불이 있고 불세례 받으라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없었어요. 그날 불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령님이 바람이라고 그러고 불이라 그러면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불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는 불로다가 인식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출애굽기 3장 2절 가서 보시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갖고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때 그 불이 있었거든요. 레위기 9장 24절에도 주님의 승인이 있게 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 가서 보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할 때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보호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할 때도 아 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때 불을 사용하세요. 이런 거 볼 때도 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9절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임재나 승인이나 보호나 아니면 정화나 심판과 같은 그런 의미로 성경에 이제 기록된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성경에서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냐, 보증금으로 나타나요. 성령님이 보증금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서약의 그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에베소서 1장 14절 등에 그렇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교회 시대에만 역사하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네, 성령님은 창세기 1장부터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보면 성령님은 창세 이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서로 기쁨을 나누신 그런 분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주 공간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 시편 19편 1절 가서 보니까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예를 들어 시편 33편 6절,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는 거 창세기 1장 2절, 그 다음에 나무 시편 104편 16절, 새, 짐승, 물고기 뭐 등등 이런 거 여러 거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욥기 33장 4절 가서 보시면 사람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관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주공간을 창조하시고 아들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아 그러니까 이게 세 번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새 하늘과 하늘 땅과 땅이 세 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하늘과 땅과 온 우주공간 한 번 창조하시고 하나뿐이 없어요. 예, 근데 왜 세 분이 다 했다고 하느냐. 예, 이걸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어떤 건물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계사를 불렀어요. 설계사가 이거 건축할 걸 다 하고 맨 끝엔 누구예요? 시공자가 실제로 시공을 하죠. 그러면 사람이 물을 때 아버지도 이거 내가 건축했어. 그렇죠? 이거 설계한 사람 이건 내가 건축한 거야. 시공자도 이건 내가 건축한 거야. 다 건축한 거 똑같은 거 건축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예, 아시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든 일에 동의하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각자 그 일을 하시는 일을 책임지고 맡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째 사역은 온 우주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관여하셨다. 둘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성경 관련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주신 그 계시를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기록한 것, 그것 성령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보존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빛을 주셔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사무엘기 하에 다윗과 이사야서 59장의 이사야, 예레미야 1장의 예레미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가서 보시면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베드로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할 때 그 모든 성경 기록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일 계시하시고 영감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걸 읽을 때 조명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중에 제자들이 기록하게 하도록 만든 분이 성령님 곧 위로자 진리의 영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사도 바울의 증언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요한의 증언 이런 거 가서 보면은 신약 성경의 모든 계시와 영광과 고전과 그 다음에 이 조명도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도 많은 일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어도 16명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 그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1장 38절 가서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 민수기 27장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 특별히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기 상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온니엘에게,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34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가서 보시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6장 34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개역성경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맞습니까? 신이 누구에게 임하는 게 그게 강신이에요. 그게 무당이 하는 강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다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이걸 다 만들어갖고 무당이 강신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무당에게 무당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이 입다에게, 또 사사기 15장, 사사기 14장 이런 데 가면 삼손에게, 또 사무엘기상 10장에 가면 사울,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16장에 다윗,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 그 다음에 에스겔서 2장에 에스겔, 다니엘서 4장, 그 다음 5장, 6장에 다니엘, 미가서 3장에 미가, 그 다음에 특별히 역대기하 15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역대기하 24장 20절에 대제사장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어떤 일을 하셨냐?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4절, 또 열왕기상 8장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고 한 그런 사실을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연히 구분시켜준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느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느헤미야 9장 20절, 이사야서 63장 10절 두 개를 합쳐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환란기 때에 요엘서 가서 보시면 여러분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 이 내용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오순절 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엘서는 주의 날이 임하는 때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는 때에.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는 그때 요엘서 2장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여기에 너희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환란기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이스라엘의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대언을 하고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여러분 이거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 일 오순절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 일은 언제 이루어져요? 맨 마지막 환란기 때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임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39장 29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이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거기 맨 끝까지 성령님이 다 일하시는 거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이거 신약시대 교회시대만 일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시대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구약 사람들에게도 일했고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한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에 대한 그런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서 59장 19절에 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59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맨 마지막에 마귀가 발광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데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들이 몰려오게 될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벌써 여러분 환란기 얘기하는 거 보이죠? 예, 7년 환란기 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대목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침략하고 달려올 때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해요? 군기를 들어올려서 그를 내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를 내쫓고 적그리스도를 섬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로막는 이와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너희는 지금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인가가 지금 그를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래서 이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수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가 됐는데 그 수태하려면 씨를 줘야죠. 씨. 그렇죠. 그 씨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맞습니까? 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처녀 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출생이 아니라 뭐예요? 수태예요. 수태. 출생은 수태만 되면 낳는 건 그건 어느 여자도 다 낳는 거예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수태가 돼야 되는데 그 수태하려면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씨가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4장 1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또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다. 또 예수님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주신 분도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실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분도 성령님이다.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조금 말미암아가 좀 안 좋은 말인데 성령에 의해요. By the Spirit. By예요. By.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더 좋지요, 의해가. 그렇죠? 의해, 의해입니다. 의해.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장본인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도 부활이 된다고 로마서 8장 1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도 100%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신 그 예수님 모든 언행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맞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도 그렇다면 죄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령님에게 의존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